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인사 한번 합니다. 너무 길어요? 한번 더 해드릴까요? 아무리 살아봐도 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러는, 뭐 수제자 그러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정말 사역을 많이 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앞뒤 언저리 이렇게 보면은 초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독교회 처음 태동할 때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가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막 뜨겁게 해서 하루에 몇천 명씩 들어오기도 하고 막 역사가 있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마한 그 기독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게 오늘 짧은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잘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폼에 소리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큰 소리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한 그 다음 날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두 명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두 명이 있는 데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를 선생님, 사부님 그러면서 쫓아다니던 자기 제자 둘이 예수님한테도 홀라당 가버리는 게 있잖아요. 이제 오늘 성경이 이제 그 성경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부터 또 이튿날은 우리 크리스마스 때 봤던 그 성경 구절 29절에서 34절까지 있는 이 내용들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몇 명과 서 있습니까?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 그랬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어린 양이로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자기 두 제자에게, 자기 두 제자 같이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이 제자 둘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37절 보면요, 그 두 제자가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좇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세례요한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간단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대 랍비요. 뭐라고요?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는 요거는 이디옴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용구입니다. 자기가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랍비나 스승님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고 그분을 좀 따라서 교훈도 받고 싶고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뜻이 뭐라고요?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교훈도 받고 이러기 위한 것이에요. 뭐 주소를 적어가지고 뭐 가서 뭐 선물을 드리라 그래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랍비 어디 계십니까? 제가 선생님을 만나서 교훈도 받고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더니 랍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예, 선생님 티처입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와 보라.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와 보라는 보라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와서 그리고 보라. 두 개가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와 보라 그러니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무슨 뜻이에요? 가서 얘기도 듣고 얘기도 나누고 하시는 교훈도 듣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뭐 가서 계신 데 보고 오 이분이 누구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와 보라. 그래서 가서 봤다는 뜻은 가서 이야기도 듣고 가서 질문도 하고 대화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다시는 자기 옛날 선생님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희한한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의리도 하나도 없는 거죠. 의리도 그럼 가서 옛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새 선생님이 생겼으니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떠나야 되는데 싹 그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고요. 제 10시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더하기 6을 해서 오후 4시다. 그리고 아마 이 요한이 이 성경을 썼을 때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에베소에서 썼을 거니까 틀림없이 이때는 로마식으로 썼을 거다. 그러면 오전 10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건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하고 만나서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듣고 이러고는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승에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40절 보시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은 세례요한입니다. 요한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아까 두 제자였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 안드레. 베드로도 알고 안드레도 알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그렇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굴까? 그 한 사람은 모든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그 사람은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여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제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다시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이제 41절. 그가 제일 먼저 자기가 이제 메시아를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낼 거다. 그리고는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누군가가 올 텐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분이 메시아라. 그분이 흰옷을 입고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러면서 구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누가 만났습니까? 이분을 안드레가 그리고 요한이 만났습니다. 가만히 있지만 안드레는 이 만난 메시아 만난 거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자기 형에게. 성경에는 형인지 동생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근데 학자들은 베드로가 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42절.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형 가자. 그리고는 데리고 형을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오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뭐라? 베드로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딱 짧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짧지만은요.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됐습니까? 이 속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이 속에 한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동선, 움직이는 선, 동사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오해서 그걸 다르게 해석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35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서 머릿속으로 다 잡혔을 거예요. 안 보시고도 제가 말씀하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오늘 성경 구절 그 바로 전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다니는 걸 보면서 자기 두 제자하고 같이 서 있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는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쫓아갑니다. 누구의 제자였는데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쫓아가서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가서 좀 교훈도 듣고 대화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명한 말 와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눠보고는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뭐라? 안드레라. 이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말을 아주 쬐꼬맣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지금 스승을 갈아치우는 문장인데 스승을 갈아치우는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메시아 만났어. 형, 이랬을 것 같아요.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랬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는 형, 가자.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 그분에게 있는데 우리 가자. 그리고는 형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조그만 기독교회가 탄생이 되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 누구예요? 안드레, 그 다음 누구예요?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없는 그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태동이 딱 되어져서 주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가장 의미 있는 게 뭡니까?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것, 벼락 맞아가지고 뭐 복권 당첨된 것, 뭐 그녀를 만난 것, 뭐 그것도 조금은 맞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가슴 뿌듯했던 게 뭡니까? 그러면 나 같은 더러운 놈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한 인생을 사는 동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를 믿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죽을 때까지 가장 또 의미 있는 게 뭡니까? 나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은 게 가장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내가 하는 행동들 중에 장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아이도 키우고 막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 속에 그게 고스란히 짧은 성경 구절 속에 그게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전도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보면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세례요한이 온 이 땅에 온 목적은 증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 이런 분이잖아요. 그렇게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인류에 풀 수 없는 그 죄를 풀어주실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옆에서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 자기들은 이제껏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세례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의 신끈도 풀 수가 없고 신을 들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서 하늘의 신비하고 오묘한 것을 다 가르쳐 줄 거라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자기는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데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서 쫓아가서 얘기를 듣습니다. 쫓아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네. 이분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이분을 믿으면 죽은 뒤에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있네. 이걸 깨닫잖아요. 누가? 두 제자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쫓아서 튀어서 어디로 갑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거나 간증하러 다니거나 감사기도 뭐 이런 거 아니더라고. 쫓아가서 하는 가장 자기 생각에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뭔가를 이 사람이 알더라고. 그래서 누구에게 가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잖아요.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안 봐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누구를요?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이야기를 자기 형에게 해주고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이게 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한 인생이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일인 거 있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봐라. 와봐라. 그게 생명이 있고 그게 우리의 살 길이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셨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의 달력과 세상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2017년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냥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지만 2018년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번 끝이 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생명 끝 그러면 그 끝으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일이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누군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삽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이 부분이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데려오는 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 2000년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껏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막 벤츠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 산다는 뜻 아니에요.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차를 밝힌? 제가 글을 읽다가 1950년대에 자동차들이 나와서 막 다니다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동차에 충격 완화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냥 꾹 받으면 충격들이 와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갈 때 벤츠에서 제일 먼저 충격 완화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그 장치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 자기들이 등록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자기들만 쓸 수 있고 그거를 갖다 쓸 줄 물어야 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예, 특허. 벤츠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거 특허를 내자. 이 특허 내면은 이건 벤츠가 평생 잘 먹고 산다. 막 그렇게 회의를 하다가 회의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이렇게 갑니다. 회의가. 이거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기술. 이거를 특허 내서 이거를 돈을 주고 이렇게 비싸게 주고 가져갈 것 같으면 다른 자동차에는 장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특허를 내지 않고 다 공개를 해서 모든 자동차들에 이걸 다 장착하도록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적게 죽는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발명하고 나서 내했잖아요. 세상 살면서는 너무 소중해서 돈으로 받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충격 완화 장치를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거를 읽다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면서 나도 벤츠 살까. 참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세상에는 너무 소중해서 서로 나눠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벤츠는 참 충격 완화 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고마운 거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꼭 나누어야 되는 게 있다면 뭐 같아요? 저기 산에 올라가다가 도라지가 팍 있는데 좋은 게 있다고 내만 탁 해서 탁 따고 내년에 가서 또 따고 어디 가다가 뭐가 있습니다. 우리 왜 산에 가시는 분들 간혹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나눠줘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믿는 누구요?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봐라. 이거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강 같은 기쁨을 봐라.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이거 같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이제 2017년은 지나가지만 한 해 한 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우리는 죽음 앞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가, 그럴 때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안드레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 열두 제자의 이름을 보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다 뒤로 가면은 잘 몰라요. 안드레도 별로 뭐 그렇게 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안드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는 거라. 수많은 사람들이 빈 드레스 들판에서 배가 고파서 어찌할 바를 몰라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선생님,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 먹이려 그러면은 요즘 말로 하면 3만 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그럴 때 안드레가 조그마한 꼬마 하나를 데려오잖아요. 꼬마 손에 뭐가 들려 있었죠? 도시락이 들려 있습니다. 보리떡 몇 개?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래서 오병이어 그러는 거. 그걸 누가 데려왔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놀랍게도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유대인 명절이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 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메시아의 말을 들을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 안드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열두 제자 이야기를 할 때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안드레가 안 들어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 누구예요?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안드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얼마나 안드레가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만난 이 예수를, 가슴 속에 있는 이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할 줄 알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채워집니까? 그럴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몇 주는 기도에 관한 것을 보지만 그 다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성경이에요. 그 다음 성경은 누구를 데려옵니까? 동네 친구들을 데려오더라고. 이제 43절부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자기 아는 사람들, 제일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피부치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인류의 소망은 그분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주변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2017년은 다시는 안 오지만 이게 끝이지만 우리 인생의 끝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가장 가까이 아직 믿지 않는 자식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부모님이 있거나 내가 가장 가까이에 믿음이 없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하든지 그분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내 책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퀘스천마크가 하나 생깁니다. 이놈 봐라. 배고프면 우리하고 먹는 것도 똑같고 추우면 우리하고 입는 것도 똑같고 뭐 사는 것도 똑같은데 주일이면 찬송가 끼고 가고 죽은 뒤에는 누구 만난다 그러고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한다 그러고 참 희한한 놈, 그리고 퀘스천마크를 가슴에 담고 있다가 어느 날 물어봅니다. 그거 진짜가? 이 바보 아니가 진짜가?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올 때는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항상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다가 딱 잡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0면. 지금 성경책 다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성경 찬송, 우리 교회는 성경 찬송을 앞에 꼽아놓기가 불편해서 성경 찬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오자고요?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380면쯤에 있습니다. 오늘 동생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가 훗날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5, 16.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가 있거든. 항상 그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가 대답을 바로 해주라는 겁니다. 왜요? 그때가 그 영혼을 구원할 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이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그런 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대방 따라 다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되고 그냥 예수 믿어야 돼. 아무 때나 되고 그렇게 믿다 죽으면 너 지옥 가. 아이고 안타까워. 그렇게 예수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요. 아무도 안 옵니다. 아주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책을 읽는 게 하나 있습니다.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이거 신앙서적 아닙니다. 한 여자가 참 힘들게 뭐 빚도 지고 그러다가 유럽의 10개국에 자기가 점포를 700개를 내고 5천억 원 매상을 올립니다. 여자가 40대예요. 이런 내용이 적혀 이런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 그 장사하자고 보나요? 아니죠. 이 사람이 파리에서 그 김밥 한 줄을 파리에서 그 초밥 같은 걸 하나 팔라고 얼마나 신경 쓰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찾아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고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김밥 한 줄 팔려고 그렇게 다니면서 참 애를 써서 지금은 이제 큰 CEO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김밥 파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김밥 파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를, 전 인류를 구원한 그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전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교회 데리고 나오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뒤에도 소망을 갖게 하나? 이런 연구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사람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접근을 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김밥 팔라고 이렇게 다니면서요. 내가 참 이 제목도 봐.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무슨 도시락이에요? 김밥 도시락, 스시 도시락 이런 거예요. 파리에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파리라는 데는 먼저 일본 사람들이 그걸 잡고 있습니다. 그거를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연구, 분석, 노력, 사람 만남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게 여기 장사하는 원리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원리는 안 배워도 되잖아요. 딱 하나. 만난 메시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가슴에 담고 이거를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피라밋에 헷갈려가지고 막 이사 간 사람까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요. 그것만 하면요 돈이 얼마나 굴러 들어오는지. 그럴 때는 저는 일단 흥분 안 하고 가만 들어줍니다. 왜냐면 끝까지 들어줘야 되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이 고리가 허술하게 짝이 없어. 아이고, 요거 피라미스에 걸렸구나. 요거 다단계에 걸렸구나.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큰 손해본다고. 그런데요, 그 다단계에 한번 이렇게 하면요. 막 눈이 반짝이고요. 가슴이 펑펑 띕니다. 한 사람은 LA까지 이사 갔어요. 당신 가면 다 망한다고. LA 갔다가 세 달 뒤에 왔습니다. 세 달 뒤에야 깨닫고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돈 그렇게 쉽게 벌 때가 있으면 당신 말고 다 달라들지. 그거 조금만 펴보면 다 아는데 왜 당신만 진리라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게 홀딱해서 그러냐고. 아, 목사님 목회만 해가지고 그걸 모른대. 목회만 하는 사람도 보면 그 사기꾼인지 알겠던데 목사님은 목회만 해가지고 그걸 모른대. 그래서 홀딱하게 해서 갔습니다. 제가 몇 사람을 제가 목회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단계가 자기들을 설득하고요. 피라미드 시스템이 다른 사람을 확 올라갈 때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끌고 갑니다. 기가 막히게. 그건 가짜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끌고 갑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못 끌고 갑니다. 왜 못 끌고 갑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라. 진짜라고 그러면서 내가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딸려옵니다.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어서 내 생활이 이렇게 바뀐 것 봐라.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은 뒤에도 나는 이렇다 그런 게 확실히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아주 경건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와봐. 커피 맛있어. 우리 교회 와봐. 장로님들 참 멋있어. 우리 교회 와봐. 찬양대 참 얼마나 잘하는지 말아. 우리 교회 와봐. 데려오셔야 됩니다. 데려오셔야 돼. 세상이 더 좋듯이 같이 살면서 교회는 왜 나를 오라 그러는지 주일날 꼭 짬을 내서 어떻게 가서 이렇게 그들에게 보일 게 아니라 주일 그러면 펄쩍펄쩍 뛰듯이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소망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때로는 장사가 안 돼도 그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오늘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기꾼들한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2018년도는 오늘 성경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한 영혼, 하나님 두 영혼, 하나님 세 영혼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주님의 큰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찌 보면 쉬운 말씀이지만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데려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말은 데려오고 하지만 악한 영이 얼마나 또 역사하는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참인 것을 생활로 잘 드러내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불러내고 상처받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많이 데려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